혹시 역사 좋아하시나요? 저는 역사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도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역사도 좀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당시에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바라봤는지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도 성경을 아신다면 역사를 배우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은 가장 큰 종교죠.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매우 소수의 종교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도망친 수많은 사람들이 숨기도 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로마에 가시면, 그리고 또 수많은 지역 가시면 보실 수 있죠. 이세기경 로마 철학자 셀수스는 이제 이런 비판적 저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초대교회는 식인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야기할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고도 하고요. 그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 하고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저 사람들은 인간을 먹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이만천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뭔데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고 초대교회가도 지켰으며 우리도 수많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뜸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이 왜 할까요? 이 주의 만찬은 예배 시간도 더 길어지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 항상 이것이 불만이었는데요. 저것만 하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특히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언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한 예식을 이야기했는데요. 거의 제정하다시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다른 내용이 하나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념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이자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알고 그걸 기억하고 전하는 행위, 이것이 우리의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 다 알잖아요. 라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자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거 답을 제가 드리자면 잔의 의미를 또이 피의 의미를 이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평생 나누고 서로 교회 가운데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것을 알아가야 해요. 또 교회 사람이든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든 여기서도 교회 평일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의미를 기억하셔서요. 여러분이 일과 교회의 수많은 지체들에게 이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만찬의 의미였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셀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또 마태복음 오늘 26장 28절에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이다라고 하셨죠. 주의 죽으심과 죄사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죄사함의 제사는 사실 구약에서는 제사에 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죄사함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사는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한 가지 정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레위기의 사장 속죄제. 인데 속 영어로 하면 좀 쉽습니다. Sin offering입니다. 그리고 5장 속건제, guilty offering입니다. guilty는 무엇인가 더큰 행동을 했겠죠.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뭔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제사장이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런 제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아는 마이키 아시든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유월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피 흘리심에 대한 예표로 예언도 하셨고요. 구절을 다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너무 많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속죄와 속건에 대한 것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시는데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이런 이 바른 사람들은 넘어가고요. 모든 바르지 않은 모든 예굽의 백성은 첫 것은 죽었습니다. 첫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출애굽합니다. 애굽을 탈출합니다. 구약의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또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된다. 누군가가 아니고 그냥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신이 죽으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기 때문이죠. 이 개념은 조금 이해 가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것을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사의 내용만 이렇게 한다면 이 강의 내용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하고 싶진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좀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아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글을 적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당을 먹고 먹는 것을 비판적으로 꼬집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어떤 사람은 매우 배가 고픈데요. 어떤 사람은 매우 취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뭔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업신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교회를 업신 여겼다. 이때 당시에 뭐 지금 뭐 많은 서적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식사와 주의 만찬은 같이 진행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 방식대로 기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나눠줘야 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먹기 싫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두 같은 성도이다. 같은 세인트이다. 그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은 저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favoritism,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누군가의 죄를 덜 사해주고 더 사해주고 그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찬을 즐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만 만찬을 즐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제자들만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저는 생각 집중합니다. 이게 그 신약성경 신약시대 당시의 기법 중에 하나이고 지금도 가끔씩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샌드위치 끼어있다라는 겁니다. 예언 두 개 사이에 주의 만찬이 끼어있습니다. 그 예언의 첫 번째 예언은요, 24절에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런가 동시에 31절에 바로 만찬 이후에 바로 그 후에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34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죠.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그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되게 의미가 다 깊은 내용들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신 사이에 있는 이 언약은 결국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순서를 이렇게 의도하셨을 수도 있고요. 저는 마태가 의도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가 일부러 그 예언 사이에 낀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냐면 이 인간의 끝없는 실패. 저는 하나님이 이 사이에 일부러 그 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 넣으셨다고 할지언정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별이 없다라는 이유를 얘기한 건요, 인간이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린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31절에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세 번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세 번이 어떻게 왜 세 번이 중요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3이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함이란 숫자죠. 그리고 증인에 대해 있어도 두 명이면 믿을 만한 거고 한 명이면 잘 믿지 않습니다. 세 명이면 그 증언을 믿습니다. 그만큼 세겹줄이 있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 부인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른다고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그리고 목사님이든 여러분이 오늘 오셨던 간에 상관없이 다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 특징이 하나 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실패와 인간의 실패와 상관없는 언약인 거죠. 이 피를 흘리신 이 언약은 그런가 동시에 인간의 실패를 또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저는 예수님의 힘을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은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끝까지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다 살리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폭풍우가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분이 계속 나는 죽겠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왜요? 그만큼 힘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에 어떤 토도 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을 가진 자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가지고 누립니다.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린 너무나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약자일 때도 겪었고요, 강자일 때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든. 근데요, 예수님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힘을 가지고 군림하죠. 돈이 많으면 돈을 가지고 군림하고요. 예수님의 방식은 힘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실패한 자, 나를 부인한 자를 섬기고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귀를 자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요,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요.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요, 이유를 딱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사랑하셔서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실패와도 상관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은 속죄를 넘어서 화목제물로까지 넘어갑니다.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셨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화목하게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선언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35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요한복음에는요 외에 한 마리 한 마디가 있습니다.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직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간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봤고 그에 대해서 지금 후에는 따라올 거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절대라는 말을 쉽게 꺼내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혈기 넘쳐서 막 꺼낼 수도 있죠. 근데 그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꺼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근데요, 그가 그 가장 자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을 겁니다. 제자였을 때도요. 근데요, 그래서 그것이 아님을 알았어야 됐어요. 그것이 무너졌어야 됐습니다. 그게 부서졌어야 됐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말고요. 그게 외경인데요. 거기에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묘사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참고 문헌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쿠어바디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소호 가는 길에 쿠어바디스라고 되게 2층에 레스토랑 같은 뭐 디저트 카페 같은 뭔가 있거든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요 비싸던 좀 비쌉니다. 근데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를 멈춰 세웁니다. 저에게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베드로는 죽기 전에 로마의 박해가 이제 심해지니까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뭐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에 도망칩니다. 근데 떠나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요. 쿠어바디스라고 베드로의 물음에 나는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답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게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도망치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갔고 주를 부인하지 않게 되죠. 주를 몰랐다. 세 번 부인했고요. 아예 몰랐습니다. 어떤 하나 주님을 몰랐죠. 다시 살아나실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분의 성품도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요한복음 후에 따라가리라는 본문은 요한이 베드로가 죽고 나서 적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한은 실제로 되게 요한복음이 후대에 적혔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저 말을 들었지만 저 말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왜 적히지 않았냐라고 물어본다면 마가는 베드로하고 친했습니다. 그리고 뭐 2세기 초 교부는 파피아스라는 분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요한은 도 듣고 베드로도 들었지만 베드로는 기록에 남기지 않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왜죠? 내가 그 말을 받을지 못 받을지까지 자기는 못 믿겠거든요.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따라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죠? 겸손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실패를 통해서요. 그는 결국 예수님을 평생 증거합니다. 아마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평생 자랑거리였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내 예수님을 아예 몰랐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제 알게 하셨고 나는 그것을 평생 기억하며 그런 마일스톤, 의정표로 삼고 나아가고 있다. 뭐 인간은 저는 실패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저 자신도 실패하고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토대로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유다는 그 실패로 좌절해서 자살하죠.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얘기하지만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들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할 것이고 실패하고 있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은 끝없이 붙들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요. 그분이 가장 선하신 그 뜻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요. 성경엔 그렇게 나옵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의 중간에 실패 가운데 있는 언약의 모습은요, 나의 힘대로 하면, 나의 생각대로 하면, 나의 의지대로 하면 실패할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삶의 고난 가운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평생 성공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항상 이루셨을 수도 있고요. 항상 뭐 이루지 못하셨을 수도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공으로 이끄실 뿐이다. 그 실패를 통해서. 작년에 저는 전주에서 사역을 한 1년 정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전도를 나가면서 한 할머님을 만났습니다. 성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정자 할머님인데요. 한 77세쯤 되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기는 교회 20살까지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 할머니는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한참 우시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님이 이제 20살 때 결혼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게 됐다. 남편은 돌아갔지만 시어머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도 못 가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떻게 교회에 염치 없이 갈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었는데 그 교회를 내가 50몇 년, 50년이 넘게 떠났다. 한세번 정도 사실 길거리에서 더 만나서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셨습니다. 지금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요.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지내시죠? 우리는 혹시나 보고 계실 수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좀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평생 저희의 생각 그 넘어서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에 항상 궁금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탐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계속 쫓는 모든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요. 알아가셔야 됩니다. 인간은요, 실패합니다. 그렇게 탐구하는 거, 알아가고 그런 것들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없다면 저는 그 잘못된 생각 가운데 정자 할머님처럼 난더 이상 나는 내가 어떻게 엄치 없이 교회를 가. 마음은 계속 울면서 그 1년 동안 세번 만났다라는 것이 계절마다 만났거든요. 여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과 약간 방향을 다르게 계속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저는 이것도 배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평생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하시진 않았냐면 그들이 끝까지 실패하길 두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저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구원받은 백성은 진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안다면, 이게 짧은 생애, 50년, 60년, 길어야 100년이라는 시간 이외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 말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죄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안다면, 그 사랑을 알기에 실천합니다. 그분이 계속 상관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요. 저희는 아마 배신을 당할 겁니다. 배신을 받을 겁니다. 모두가 나를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사랑하는데 안 닮아가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발치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안타까워하고요. 누군가는 그것을 합리화하고 내 멋대로 삽니다.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매번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제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기에 이렇게 영국 땅으로 2018년도에 심리학을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중독 치유에 대한 것인데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방법으로 했을 때잘된것 같았지만 실패했고 그것이 답이 없음을 알았을 때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음을 내가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과 부인,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했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하진 않겠습니다. 제자들의 오해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달리신 그 피가 그 사랑이 저를 살렸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겸손해졌다라고 얘기했죠. 이 이후에 정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자기 객관화를 잘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세번 아예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따라갈 수 없지만요. 그의 힘으로도 따라갈 수 없지만요.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예수님보다 더하다고 누군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삶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언약의 표징이 되셨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뭘로요? 인간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나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도하러 말씀을 들으러 찬양하러 왔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알기에 저희들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꿈 있는 교회 그리고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